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8장에 나오는 다윗이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는 정복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3절, 14절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돔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골짜기, 에돔의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18,000명이나 되는 에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전쟁 기록이 나올 때마다 늘 그런데 승리했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승리했으니까 감사하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지금 입장에서 우린 뭐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보면 야 여지껏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까? 뭐 동쪽, 서쪽, 북쪽 지금도 뭐 18,000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길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편 들기는 해요. 뭐 여튼 과거에는 이러했었으니까요. 그래서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다시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러니까 주둔군을 설치한 거죠. 여기 진지를 부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에돔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앞부분에서 보면 다메섹에도 수비대를 남겨두었죠. 그래서 다메섹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에돔에도 마찬가지로 수비대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대만 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에돔 사람들도 다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조공을 바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노익물을 얻는 그런 결과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남쪽 지역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를 놓고 보았을 때 남쪽에 있는 국경을 넘어선 지역까지 다윗이 쳐들어간 또 정복한 내용입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국경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 경계가 단, 남쪽 경계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단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고 또 남쪽 경계선이 부엘세바였는데 부엘세바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있는 에돔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일반적인 이스라엘 국경지대보다 더 북쪽으로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본질적인 설명을 하죠. 동일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출중하고 전쟁을 잘하고 또 성실하고 그래서 이제 승리한 면들도 있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노익물을 얻고 식민지 백성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까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8장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역사를 동서남북 사방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서쪽 블레셋 지역을 정복했고요. 두 번째는 동쪽 모압 땅을 정복했고요. 세 번째는 북쪽 소바 지역, 다메섹 지역, 하마 지역까지 정복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지금 남쪽 에돔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방 천지를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기준으로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자기 치하에 두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과 남쪽 지역에는 수비대를 두어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본문이 기록된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장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서쪽, 동쪽, 북쪽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고 지금 남쪽이 나오는데 남쪽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쭉 그냥 읽으면 쓱 그냥 읽어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본문 기록한 순서가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동서남북 사방을 다 정복한 다음에 정복이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몽땅 묶어서 한꺼번에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또 다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복을 기록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정복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서쪽, 동쪽, 북쪽을 정복하고 그제서야 예물을 드렸다가 아니에요. 서쪽 정복하고 예물 드리고 동쪽 정복하고 예물 드리고 북쪽 정복하고 예물 드리고 정복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갖고 왔던 모든 좋은 것들, 은과 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직 이 일이 안 끝났으니까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다 되면 그 다음에 다 합쳐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뭔가 하나가 끝이 났잖아요. 동쪽 정복이 끝났죠. 그럼 그때 얻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쪽 일이 끝났으니까 다른 쪽 일이 또 끝나면 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게 생기면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안 미룹니다. 조금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 조금 감사하고 다른 일이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기록한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전쟁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전쟁 기록은 항상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동서남북 사방을 막 정복할 때에 성경 순서대로는 서, 동, 북, 남이죠. 이 모든 지역들을 정복할 때 각각 다른 전략, 다른 전술, 다른 방법, 다른 본질을 갖고 정복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을 정복할 때나 모압을 정복할 때나 혹은 다메섹이나 지금 나오는 에돔을 정복할 때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그 결과 땅을 얻고 식민지 백성을 얻고 노인물을 얻었다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승리를 얻었던 것이 구약시대 때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게 해야 승리하는가?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윗 훌륭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승리를 받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이때는 전쟁에 대한 것이었지만 비단 전쟁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을 가만히 놓고 보면 모든 부분에서 점층적으로 더 나아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사무엘상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도 훌륭했죠. 도피 생활하느라 광야 생활할 때 그때도 훌륭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때도 다윗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도피 생활할 때만 놓고 봐도 뭐 여기서 더 믿음이 성장을 하거나 뭐 그럴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믿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만하면 되었죠. 어떻게 더 큰 믿음을 바랄까 싶은데 다윗은 보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보다는 광야 생활할 때 참 더 믿음이 좋아졌고요.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더 믿음이 좋고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더 믿음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동서남북 사방을 정복할 때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점층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차지하고 있는 다스리는 영토도 자꾸 넓어지고요. 다스리고 섬기는 백성들도 자꾸만 넓어지고요. 많아지고요. 또 갖고 있는 부경화를 누리는 재물들도 자꾸만 더 풍부해집니다. 이게 보면 다윗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야 이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한데 싶은데 거기에서도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도전적인,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 권사님,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다윗이 은혜를 받았던 또 이렇게 여러 적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믿음이나 은혜가 점층적으로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만 놓고 보면 다시 광야 생활할 때에도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식민지 백성도 안 주셨고 부귀영화도 누리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 광야 생활할 때는 믿음이 없었고 지금 믿음이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둘 다 믿음이 훌륭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냥 계속해서 십수년 동안 고난만 당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지금은 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또 그냥 수십 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계속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지금 이 정복 역사 때까지를 쭉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참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참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때에 달린 것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 광야 시기 때는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믿음이 없었나 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결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믿음이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때는 좋지 못했던 거기는 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복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가 좋은 점들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넓은 지역을 정복을 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한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실 때에는 다메섹을 주겠다 혹은 뭐 모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가지를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곳으로 영토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었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에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로 메소포타미아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록이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정 형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소수한 민족들과는 전쟁을 하지만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가진 않습니다. 유브라데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메섹, 소바, 하맛을 거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유브라데거든요. 유브라데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인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약속하신 대로 애굽과 유브라데도 내가 전쟁에서 정복하고 성취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나이를 많이 먹고 전쟁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나이가 여든이 넘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러 나가겠다고 칼을, 창을 손에 딱 쥐죠. 다윗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쓸데없는 가정이지만 만약 다윗이 말을 타고 유브라데로 올라가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과거와 현재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하셨으니까 미래에도 다윗이 유브라데로 올라갔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쩌면 이건 좀 과도한 욕심,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정복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살았는가, 혹은 언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는가도 돌이켜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형통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늘 사모했는지도 돌이켜보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윗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고, 할 수 있으면 다윗을 넘어서는 더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남쪽 지역 전쟁하여 정복했던 내용을 함께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오랜 시간을 거쳐나갈 때에도 믿음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승승장구하며 모든 것들이 형통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로 지경을 넓히며 주께서 우리로 주변 사방을 돌아보는 그런 넓은 마음, 또 믿음의 마음 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